성경의 세계관은 네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기독교 세계관을 만드는 네 개의 교리 혹은 네 개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또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보아도 이 네 가지 중요한 교리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린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예언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 혼돈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구원과 회복을 꿈꾸는 시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잠시의 고단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꿈꾸는 시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구약의 예언서들, 특별히 소예언서. 소예언서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예언서가 아니라 대예언서하고 비교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소선지서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회복을 꿈꿔야 하는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회복의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주전 520년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민족의 한이었던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성전 재건은 15년 이상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도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모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그 무렵 홀연히 학계라는 이름의 선지자, 학계는 좀 늙은 선지자예요. 노 선지자가 등장하여 너희는 자기 집 꾸미는 일에만 열중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은 관심이 없느냐고 꾸짖습니다. 이렇게 늙은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 민족을 향한 외침을 발한 지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보다 같은 시대지만 젊은 선지자였어요.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같은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나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학계 선지자는 처음 말씀을 전한 후에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불을 붙인 성전 건축의 과제를 이어받아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주전 520년부터 주전 516년까지 약 4년간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민족 앞에 서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을 때 민족을 깨우고 성전 건축의 비전을 실현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형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건물의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바라보았던 비전, 그것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삶에 대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는 메시아 통치의 회복의 비전이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정말 놀라운 네 가지의 예언을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종료주일인데 2000년 전 오늘에 성취되었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료주일,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스가랴의 말씀은 2000년 전 오늘 실현된 예언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바로 메시아의 이 중요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었고 메시아 통치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메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처럼 혹은 로마의 황제들처럼 군마, 거창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고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신약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7절만 읽습니다. 7절에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 바로 이 장면을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마태가 증언한 선지자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가 주전 BC 480년대 선포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500년이 지나간 어느 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예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언의 성취 이상으로 메시아 예언이 보여주는 메시아의 겸손하심이 우리를 또한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대한 군마가 아니라 백마가 아니라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 잎을 엮은 것을 레드 카펫 대신에 길에 깔려온 채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호시안나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이 겸손한 왕의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리더와는 다른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세상보다 높으신 분, 세상의 주인 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다 이토록 겸손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신 구세주,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가랴가 바로 그 예언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예언. 자, 스가랴서의 두 번째 놀라운 예언은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유다 왕국의 최후 혹은 세상 왕국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메시아 예언의 중요한 한 대목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오죠. 찌른 바 그를 볼터이요. 찌른 바 그분, 찔림 받으신 그분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찔림 받으신 메시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독자라고 했습니다. 독자는 독생자. 명확하게 독생자를 증언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자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가장 명확하게 그 성취를 선언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이제 19장 33절이야 37절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우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고전 33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들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다른 성경이 뭘까요? 스가랴예요. 스가랴.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의 창에 구세주의 옆구리가 찔리운 그 명백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찔리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2000년 전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 타고 호산나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불과 닷새 후에 똑같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스가랴는 말합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애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 영화 감독 유명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시사회가 열렸을 때 누군가가 멜 깁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소위 반유태주의, 엔티세미티즘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닙니까? 멜 깁슨은 아니요, 결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까? 멜 깁슨은 대답을 듣고 싶습니까? 예, 대답해 주십시오. 멜 깁슨의 대답이면 대답해 드리죠.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동시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BC 500년 전에 이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찔림을 받으신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인해 애통해야 한다라고 스가랴는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인 놀라운 세 번째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언. 13장 1절의 예언입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가랴가 주전 BC 500년 전에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기 13장 1절은 12장 10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 10절이 무슨 예언이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찔리심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샘이 열렸다고 13장 1절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찔리심으로 열린 샘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샘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이 다 씻겨진다고 선포합니다. 여기 죄와 더러움이라고 말할 때 더러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는 니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로부터 파생한 온갖 불결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셈에서 보혈의 셈에서 우리의 온갖 불결함이 다 씻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예외인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더러움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양, 인간의 결심으로 해결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놀라운 셈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셈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옆구리가 찔림을 받으시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바로 보혈의 셈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이 셈은 이중의 치유의 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중의 치유의 셈, 죄책, 우리의 온갖 죄책을 치유하는 셈, 그리고 우리의 온갖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셈이라고, 이 보혈의 셈이 열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셈은 이제 감추어진 셈이 아닙니다. 이 셈은 숨기워진 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를 위해 열려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 셈은 저수지가 아니라 열린 셈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열린 셈이 아니라 영원토록 열려진 셈입니다. 이 셈에서 치유의 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며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넘쳐흐르며 인류에게 용서를 제공하는 셈인 것입니다. 이 셈의 공급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 은혜의 공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셈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류들에게 넉넉한 치유의 샘물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 내가 죄를 범했으며 내가 더럽혀졌음을 인정하고 이 샘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샘은 그들의 모든 죄, 더러움을 씻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는 놀라운 예언,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 14장 20절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에서 씻음받은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가장 잔인한 더럽혀짐의 장이 있다면 전쟁터예요. 전쟁터처럼 더러운 곳이 없어요. 사람들의 피, 사람들의 온갖 더러움이 있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를 달리고 있는 군마, 자, 군마의 방울이 음악 소리를 냅니다. 군마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군마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전쟁터를 달리는 군마까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 군마의 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제단 앞에 있는 모든 솥, 여러분 제단 앞에 있는 솥은 제사에 쓰여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해지고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 받고 우리 모두 치유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음악 소리를 낼 것입니다. 코데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영국 웨스트민스터 학교에서 공부하고 만 17세 변호사가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7살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 도합 69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중에 25년 동안을 그는 정신병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하면서 25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에 8년 동안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8년은 온전한 정신으로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가 온전한 깨끗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되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258장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본래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혈의 죄를 씻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윌리엄 카우퍼라는 형제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보혈의 샘으로 나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정결함을 입는 은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결함의 은혜를 입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 보혈의 샘으로 씻음을 받고 그 샘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그동안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평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한없이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님, 씻음 받고 정결케함을 얻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